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 현장은 이 곳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또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저기 405호 영유아 동반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곳에 가면 일단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열심을 다해 막 기어다니고 방석이 막 이리 날라갔다 저리 날라갔다 하고 아이를 쫓아 엄마가 막 달려나가는 현장을 보면 아, 이곳에서 예배가 가능한가 싶은데 그곳에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거 보면서 아, 진짜 신비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곤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항상 주의 깊게 보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리우라는 친구인데 만 4살 된 형제님이세요. 제가 왜 형제님이라고 하냐고 하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저와 그 친구의 만남은, 첫 만남은 비관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딱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님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딱 바가지 머리입니다. 바가지 머리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도 귀여웠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보통 그러지 않은데 뽀뽀 좀 해줘.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 보통 같으면 뭐 뽀뽀를 해주거나 아니면 싫어요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4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족도 아닌데 뽀뽀를 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친구의 마음을 뺏는다 곧.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친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놀이터에서 그 친구가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장 쫓아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머니와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친구 혼자, 형제님 혼자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 아버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천국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님과 어머니 지금도 예배 드리십니다. 그래서 문득 저 친구에게 천국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구나. 엄마가 공동체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천국이구나. 이 친구가 선교적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배가 마치고 또 그 친구를 쫓아서 405호로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 집에 가자, 놀러 가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같으면 뭐 싫어요, 좋아요 그러는데 목사님 거기 장난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이 없으니까, 장난감은 없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가정에, 삶의 자리에, 네, 꿈보다 해몽인가요? 그 친구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막 부르지 않기로 하고 형제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삼위교회 교회 학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보조교사 모집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교회 자리에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물론 우리 교육부 디렉터 목사님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뭘 얻어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같이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오늘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양보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난 사랑을 했나? 양보를 했나?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양보하지 않았더라고요.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내 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우리에게 양보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형제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지? 우리의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양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친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뜨거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함께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정의들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라고 우리가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죠? 미움인가요? 미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말씀 한 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어떻게 한다죠? 존경합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존재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우리 따라볼까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심, 그것은 가장 작게는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관심의 시작. 그것은 바로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그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함께하는 것, 그 가장 작은 시작은 인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두 마디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11시까지 넘어서 기도해요. 먼저 가면 밥 사세요. 네. 여러분 이거 인사는 아닌데 그냥 제 네, 계획이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면 온전한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가지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향할까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다시금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자신의 관심을 돌리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사랑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 그 사랑을 향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오십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의 평안과 기쁨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모든 모습은 감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결정했어요. 어떤 걸 결정했냐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 라고 하는 정신승리가 아니라, 요셉도 그러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예요? 바로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하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하인들이 너를 기억해서 너를 꺼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꺼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 나갈지 매일매일 숫자를 세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언제 나갈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마 요셉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 언제 나를 이곳에서 꺼내 주실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정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감옥에 있음으로 지켜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목사님께서는 히든 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을 때,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그곳에 있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 생명을 구원하였듯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선교 주제가 뭐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항상 볼 때마다 내너보리 가를 내라. 네. 아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요, 수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다 못해 누구까지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굴 보내시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곳곳마다,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내가 의심이 들 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표어,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구해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는 그곳은 마치 양을 이리 늑대 너를 해치는 존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제자들과 70인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이리 늑대 너희들을 해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볼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러니까 다시 풀어내자면 우리의 상황으로 풀어내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 일터, 학교, 가정,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다시요. 예수님께서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성도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거기까지는 해보겠어요.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열심과 애정과 사랑을 다해서 함께 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냐고.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한순간도 아니라면 여전히 그 가족을 향해 지사님을 그 현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지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그 현장에 가면 언제나 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가고 싶은 그 현장에 우리를 홀로 보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겠대요. 뭘 구하고 계시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시겠대요.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혜사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오셔서 위로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증언자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선교대원 한 명을 더 보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송태근 목사님이래요. 어때요? 안 돼요? 이거요?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송태근 목사님보다 그리고 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대요. 도우시겠대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막 짬뽕돼서 그냥 언제나 계속 같이 함께 하시겠대요. 너무 표현이 저급했나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친밀하게 여러분들과 그 선교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겠고요. 팀원들도 함께 하는 거 알겠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 가면 나의 삶의 현장에 가면 나를 언제나 해치는 그 이리들, 늑대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 하고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믿지 않는 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믿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믿는 분들이 더 이리 같아요. 더 늑대 같아요. 나를 더 해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해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의 현장에 가도 그렇고요. 내 삶의 현장에 가도 그렇고요.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이리들이 나를 언제나 해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소름 끼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이 누구죠? 70인일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리는 누구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이리입니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0인이 나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70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70인이 보내어지는 그 이방인의 자리, 이방인들을 누구라고 하죠? 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아직도 양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일이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당연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예로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 스피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70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리에 있었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리였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너무 선해지시면서 다들 양같이 변하는데 오케이 그럼 저만 이리 할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리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리 같은 저에게, 늑대와 같은 저에게 매일매일 하는 저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를 해치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양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구원을 한없이 그 감사함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선교는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름 선교를 동해바다 쪽으로, 제주바다 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쪽이 시원하니까 휴가는 못 가겠고 선교 가서 바다라도 한번 보자. 근데 사실 선교 가서 바다에 발 한번 못 담그고 오는 분들도 많죠. 그쪽이 시원해서 바다가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조시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냐고. 그랬더니 이곳에서는 기쁨과 눈물과 찬송과 은혜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봤대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어디가 제일 낮은지. 그랬더니 그곳이 동해였고 그것이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우리의 선교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는데 금요철에 나와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나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뻐서 예배드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친히 가고 싶어하는 그 애통의 현장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기도처럼 맞닿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고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나의 그곳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왜 이렇게 청년이 많죠? 그것은 청년을 향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년을 향한 그 마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눈물로 기도로 애통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닿아서 그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 3.1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었던 그곳,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 둘 향했던 그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어하는 그곳,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이 친히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구나. 나의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의 현장이. 그리고 그곳은 이리들이 있고 나를 해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자였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심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그곳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길. 그래야 해서 그 현장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현장에 있길. 그래야 해서 그곳에 이리가 있고 나를 해치는 자들이 분명 있을 테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깨닫고 함께 그 선교의 현장에 있길.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 삶의 현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는 늑대들이, 이리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현장에 있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을 계산하고 앞뒤 죄는 인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가라 하신 그 길 내가 갈 때 그곳에 생명이 피어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셨음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많은 일을 보내셨음을 그 현장 가운데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던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며 우리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